저는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말씀을 가지고 유대인의 왕, 유대인의 왕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마태복음 2장은 우리가 어린 시절 교회 학교서부터 많이 들어왔던 이야기가 등장합니다. 바로 동방박사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저도 이렇게 어려서부터 이 이야기를 듣고 익숙하게 알아왔습니다. 특별히 지금도 기억이 생생한 것이 제가 7살 때였는데요. 당시 제가 다니던 이제 교회 유치부에서 이 성탄 행사를 준비하면서 이 7살 아이들을 데리고 예수님의 탄생을 이렇게 연극으로 꾸며서 이것을 이렇게 공연을 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 이 역할들을 이렇게 성극을 만들면서 동방박사가 그렇게 이렇게 인기 있는 배역은 아니었습니다. 사실 저도 처음에 동방박사 역할을 이렇게 배정을 받았습니다. 근데 제가 싫다고 했어요. 다른 거 하고 싶다고. 그래서 당시에 굉장히 인기 있었던 배역 중 하나인 예수님의 아버지 요셉을 제가 가위바위보를 해서 당당히 이렇게 쟁취를 했습니다. 아이들에게 동방박사 역할이 그렇게 인기 있지가 않았습니다. 왜냐하면 보통 배역들이 뭐 요셉, 마리아 이렇게 이름이 있는데 동방박사는 이름이 없었어요. 당시에도 동방박사 1, 2, 3 이렇게 나왔어요. 대사가 그렇게 많지도 않았고요. 그냥 별 따라와서 그냥 예수님한테 가서 뭔지도 잘 모르는 뭐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런 선물 드리고 그렇게 끝나는 게 역할이다 보니 그렇게 인기가 많지가 않았습니다. 이 동방박사에 대한 기사는 성경 가운데 오늘 우리가 읽은 마태복음에만 등장합니다. 근데 마태복음을 잘 살펴보면 그렇게 실제로 이 동방박사가 누구인지 뭐하는 사람인지 자세히 기록되어 있지가 않습니다. 제가 어려서부터 굉장히 익숙했던 찬양 중에 찬송가 중에 이렇게 자주 부르던 찬송가 중에 이런 게 있었어요. 동방박사 세 사람 귀한 예물 가지고, 그 찬양이 저한테 굉장히 익숙했거든요. 그래서 저는 당연히 동방박사가 세 사람인 줄 알았어요. 그런데 오늘 성경을 잘 보면 어디에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이야기가 없습니다. 굉장히 놀랍게도 동방박사가 세 사람이란 이야기는 오늘 본문 11절을 보면 그들이 바친 이 선물이 황금과 유향과 모략 이 세 가지이기 때문에 그저 세 사람이 아니겠느냐라고 추정할 따름입니다. 실제로 서방교회에서는 세 명이라고 예전부터 이렇게 이야기했고 동방교회에서는 12명이라고 이야기했고 그냥 추정에 불과하지 이게 세 사람이라는 근거가 성경에는 명확치 않습니다. 여러 다른 전승들을 통해서 이야기들이 전해질 뿐입니다. 여러분 혹시 방금 제가 불렀던 이 동방박사 세 사람이라는 찬양의 가사가 지금 찬송가에서 바뀌어 있는 거 아십니까? 찬송가 116장을 보면 예전엔 분명 동방박사 세 사람이었는데 지금은 가사가 바뀌었습니다. 동방박사 세 사람이 더 이상 아닙니다. 여러분 충격받지 마세요. 지금 이 설교 들으면서 지금 뭔 소린가 이렇게 생각하시는 분도 있을 거예요. 찬송가 116장 보면 동방에서 박사들 귀한 예물 가지고 산을 넘고 물을 건너 별 따라 왔도다 라고 가사가 바뀌어 있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름도 밝혀져 있지 않고 혹은 몇 명인지 정확히 기록되지도 않은 이 동방에서 온 박사들은 그저 제가 어릴 적 성극에서 했던 것처럼 별다른 그렇게 비중 있지 않은 그런 엑스트라 같은 사람들이 아닙니다. 이들의 등장에는 정말 우리가 알 수 없는 하나님의 놀라운 비밀과 하나님의 일하심에 대한 방식이 드러나 있습니다. 오늘 한번 그렇다면 본문을 한번 처음부터 다시 한번 살펴보았으면 좋겠습니다. 본문 1절과 2절은 이렇게 시작합니다. 헤롯 왕 때에 예수께서 유대 베들레헴에서 나심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예루살렘에 이르러 말하되 유대인의 왕으로 나신 이가 어디 계시냐? 우리가 동방에서 그의 별을 보고 그에게 경배하러 왔노라 하니. 오늘 본문은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고 그를 경배하고자 동방으로부터 박사들이 왔다라고 밝히고 있습니다. 이 박사라고 번역된 이 헬라어 마고스는 뭔가 꿈을 해석하는 사람들 혹은 제사장이나 지혜자, 천문학자 등을 뜻하는 단어입니다. 이게 박사라고 해서 무슨 학위를 가진 사람들이 아니라 오히려 점을 치거나 꿈을 해몽하거나 별을 관측하여서 그 별을 통해서 미래를 점치는 오히려 점성술사에 가까운 사람들입니다. 특별히 성경은 이 박사들이 동방에서 왔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사람들은 유대인들이 아닙니다. 이 예루살렘부터 동쪽 뭐 메데나 페르시아에서 온 이방인들이었습니다. 지금 이 이방인들이 멀리서부터 별을 따라서 별을 희한한 별이 등장한 것을 보고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라는 것을 그들이 깨닫고는 지금 그 탄생을 축하하고 경배하고자 산을 넘고 물을 건너서 예루살렘까지 지금 도착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이방인들이 별 하나 보고서 먼 길을 왔던 것과는 정반대의 사람들이 본문 가운데 또한 등장합니다. 이와는 완전히 대조적으로 기뻐하는 마음도 없이 특별히 축하하고 싶은 마음도 없이 오히려 혼란에 빠진 사람들이 등장합니다. 오늘 본문 3절입니다.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이 듣고 소동한지라. 이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지금 이 동방에서 온 이 이방인들이 이 박사들이 전해준 이 소식을 듣고 깜짝 놀라게 됩니다. 여기 소동하다라는 단어는 이 혼란스러워하다라는 뜻을 가진 헬라어 단어 타라소의 수동태형입니다. 이들은 지금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졌습니다. 도대체 자기들은 알지도 못하는 이야기들을 이 이방에서 온 사람들에게 듣게 되자 그들은 혼란스러워하고 그들이 알지 못하는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두려움에 빠지게 되었습니다. 성경은 지금 예수님의 탄생을 축하하러 온 이방 사람들과 반대로 이 예루살렘에 있으면서도 그 소식을 하나도 모르고 전혀 알지 못하고 있다가 혼란에 빠지게 된 이 유대인들을 의도적으로 대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게 얼마나 큰 아이러니입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소유하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토록 기다리던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조차 못했습니다. 오히려 이방에서 온 사람들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 소식을 듣고는 지금 당혹스러워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가진 이 이스라엘 백성은 이 말씀이 온통 가리키는 것이 메시아였음에도 불구하고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전혀 알지 못했습니다. 아니,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안 이후에도 그들은 오히려 그것을 반기기보다는 두려워하고 있습니다. 이에 반해서 동방의 먼 곳에 거주했던 그 이방인들은 이상한 별 하나 등장을 보고서도 이건 무슨 일이었다, 그것에 관심을 가지고 먼 길을 따라와서 유대인의 왕의 탄생에 대해서 축하하고 그를 경배하고자 이 먼 길을 오게 되었습니다. 도대체 무엇이 이토록 큰 차이를 만들었던 것일까요? 계속해서 말씀을 좀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4절부터 6절을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왕이 모든 대제사장과 백성의 서기관들을 모아 그리스도가 어디서 나겠냐 물으니 이르되 유대 베들레헴이오니 이는 선지자로 이렇게 기록된 바 또 유대 땅 베들레헴아 너는 유대 고을 중에서 가장 작지 아니하도다. 내게서 한 다스리는 자가 나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리라 하였음이니라. 지금 이 이방인을 통해서 이 메시아의 탄생에 대해서 이야기를 듣게 된 헤롯 왕은 뒤늦게 그제서야 대제사장과 서기관들을 모아놓고 질문을 던집니다. 아니 유대인의 왕이 탄생했다고 하는데 도대체 거기 어디서 났다는 얘기냐? 아니 그리스도가 도대체 태어났다면 어디서 태어난 거냐라는 질문을 던지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역시나 그 질문에 대한 대답은 이미 성경 가운데 있었습니다. 대제사장들과 서기관들은 미가서 5장 2절의 말씀과 사무엘하 5장 2절의 말씀을 통해서 헤롯 왕에게 답을 전해주었습니다. 미가서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베들레헴 에브라다야, 너는 유대 족속 가운데 작을지라도 이스라엘을 다스릴 자가 내게서 내게로 나올 것이라. 또한 사무엘하 5장 2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내 백성 이스라엘의 목자가 되며 내 이스라엘의 주권자가 되리라. 하나님은 구약의 말씀을 통해서 이미 메시아가 어디서 나타날지에 대해서, 어디서 탄생할지에 대해서 답을 주셨습니다. 구약의 모든 말씀이 메시아를 가리키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정작 이 말씀을 받은 이스라엘 백성은 예수님의 탄생에 대해서 관심을 갖고 있지 않았습니다. 아니, 말씀을 통해서 지금 그것을 확인하고 또한 이 동방의 박사들을 통하여서 메시아의 탄생을 들은 이후에도 헤롯 왕과 예루살렘, 온 예루살렘의 관심은 이 참된 왕을 경배하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에게는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없었습니다. 오늘 8절 말씀에 보면 헤롯은 동방의 박사들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가서 아기에 대하여 자세히 알아보고 찾거든 내게 구하여 나도 가서 그에게 경배하게 하라. 헤롯은 마치 지금 태어난 이 유대인의 왕에 대해서 자기가 경배할 것처럼, 그런 의지가 있는 것처럼 동방의 박사들에게, 그들에게 이야기합니다. 한번 가서 베들레헴에 가서 잘 찾아보고 그를 발견하거든 나에게도 꼭 얘기해 주라. 그럼 나도 가서 경배하겠다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우리가 오늘 성경 본문 이후의 말씀을 통해서 알 수 있는 것처럼 헤롯에게는 이 예수님을 경배하고자 하는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오히려 그는 예수님을 경배하고 왕 대신 그를 정말로 그에게 이렇게 순종하려고 하는 마음보다 예수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 동방의 박사들이 헤롯을 피하여서 돌아가고 어디서 태어난지, 예수님의 나이가 정확히 몇인지 알지 못하자 오히려 이 베들레헴과 그 주변 지역에 있는 두 살 이하의 아이들을 다 죽여버립니다. 헤롯의 관심은 참된 왕을 경배하고 예배하고 그를 높이는 데 있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자기의 왕권을 유지하고 자기가 계속해서 왕이 돼보려고 어린 아이들까지 죽이고 자기 이익을 위해서 서슴없이 어떤 짓이든 하는 사람이 헤롯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들은 온 세상의 구주로서, 온 세상의 왕으로서 오신 예수님을 반기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그저 자신들만의 왕으로, 그 이스라엘 자기 나라만을 위한 왕으로, 다스리는 왕으로 예수가 오기를 바랐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기대와 다른 예수님에 대해서 그들은 죽이고자 했습니다. 그리고 그런 헤롯에게, 그런 이스라엘 백성에게 왕으로 오신 예수님은 전혀 반갑지 않고 전혀 기쁘지 않은 분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한번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보십시오. 여러분의 모습을 돌아볼 때 여러분의 모습은 왕으로 오신 그분을 기뻐하고 경배하고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고 그분을 따르기 원하는 동방에서 온 박사들의 모습에 가깝습니까? 아니면 여전히 내가 왕이 되고 여전히 내가 주인이 되고 여전히 내가 원하는 방식으로 그저 하나님이 일해주시기를 바라는 헤롯과 온 예루살렘과 비슷하지는 않으십니까? 제가 과거에 한 번은 제가 이렇게 기도하는 제 기도 습관을 보고서, 기도할 때 제 언어 습관을 보고서 굉장히 크게 한번 회개한 적이 있습니다. 우리가 흔히 기도를 할 때 예수님을 부르면서 주님이라고 부르지 않습니까? 주님, 나에게 함께 해주시고 주님 날 도와주시고, 우리가 또 왜 기도할 때 통성 기도하다 보면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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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하고 하나님이 내 주인이라고 그렇게 고백하며 기도하지 않습니까? 근데 어느 날은 제가 기도를 하면서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을 한번 의도적으로 주인님하고 이렇게 바꿔서 고백을 해봤습니다. 주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가 아니라 주인님 나와 함께 해주십시오라고 고백해봤습니다. 똑같은 얘기잖아요. 주여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님이라고 고백하는 것이 주인이라고 고백하는 거잖아요. 근데 그게 저에게 너무나도 두 개가 다르게 다가왔습니다. 주님이라고 고백할 때는 뭔가 좀 편안하고 날 좀 도와줄 것 같고 내 친구 같은 분이고 내가 기도하면 다 들어줄 것 같은 분으로 느껴지는데 주인님 하고 고백하니까 뭔가 불편하고 내가 뭔가를 해달라고 하기보다 무엇을 원하실까를 들어야만 할 것 같고 평상시 기도하는 것처럼 자연스럽게 기도가 안 됐습니다. 제 안에 주님이라고 예수님이 나의 주인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실제로 제가 가지고 있던 예수님에 대한 생각은 그분을 주인으로서 여기기보다 그저 내가 주인이 되고 내가 원하는 것을 구하고 내가 원하는 대로 이루어주기를 바라는 그런 마음이 저에게 가득했던 것 같습니다. 내가 그분을 주님이라고 고백하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이었고 그분은 그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그렇게 내가 주인된 것을 보조해주는 분으로 남아계셨으면 좋겠다라는 마음이 제 안에 있었습니다. 여러분은 만왕의 왕이신 예수님을 여러분의 주인으로 모시고 계십니까? 여러분도 혹 습관처럼 그저 예수님을 주님이라고 고백은 하면서 여전히 여러분이 주인된 삶, 여러분이 왕이 된 삶을 살고 계시지는 않으십니까? 오늘 본문에서 헤롯 왕과 온 예루살렘은 예수님을 왕으로 모실 준비가 전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왕인 삶을 포기하고 싶은 마음이 1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들의 눈앞에 나타난 그들 앞에 다가온 그 메시아의 탄생을 알지도 못했고 오히려 그 소식을 들은 이후에도 그들은 혼란스러워했습니다. 오히려 메시아의 탄생에 대한 그 소식이 그들의 마음을 불안하게 만들었고 두려움 가운데 그들이 거하게 했습니다. 하지만 예수님을 경배하기 원하는 이 이방인들에게는 멀리 떨어진 별 하나도 그들을 예수님께로 인도하는데 충분한 단서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하나님의 인도하심과 하나님의 동행하심과 하나님의 함께하심을 경험하기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러분이 계획한 것을 여러분의 뜻대로 이루어가면서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받으려는 그런 생각을 좀 내려놓으시고 하나님 나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왕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다스려주십시오. 라는 기도를, 라는 고백을 하나님께 해보십시오. 하나님은 지금도 말씀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공동체를 통해서, 수많은 방법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말씀하시고 하나님 당신의 임재를, 하나님 당신의 인도하심을 우리 가운데 알려주고 보여주고 우리 가운데 그렇게 함께 하시기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다만 우리가 여전히 우리가 주인 되려 하고 여전히 우리가 왕 되려 하고 여전히 내 뜻대로 하나님의 뜻을 바꿔서 생각하려고 할 때 우리는 그렇게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인도하시는 하나님, 우리 가운데 나타내 보이시는 그 하나님을 경험할 수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순종하려 할 때 왕 되신 그분을 정말 왕으로 모시고 우리의 삶에 인도함을 받으려 할 때 우리는 비로소 그 하나님을 경험하며 하나님의 일하심을 우리가 따라갈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이 자리에 기도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여러분, 저는 우리의 기도가 단지 내가 원하는 것을 이런 방식대로 하나님 이루어주세요라고 고백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 그런 간절함들이 있을지라도 잠시 그것을 내려놓고 하나님 내 삶의 주인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내 삶의 왕이 되어주시고 하나님 나를 인도하여 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을 따르기 원합니다.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내가 당신의 인도하심을 경험하기 원합니다. 그렇게 고백하는 것이 우리의 기도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새벽 이 자리에 나올 때 여러분 마음 가운데 많은 간절함과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험하기 원하는 마음이 여러분 가운데 있을 거라 믿습니다. 오늘 그 간절함을 가지고 우리의 왕 되신 하나님을 왕으로서 모셔드리고 그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오늘 여러분의 하루 종일의 삶 가운데 이번 한 주의 삶 가운데 충만히 누리게 되는 은혜가 우리 가운데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 가운데 인도하시고 붙드시고 여러분과 동행하시며 그 왕 되신 그분이 주인 되신 그분이 얼마나 선한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지를 알게 해주실 것입니다. 오늘 기도하는 가운데 그 하나님을 경험하고 그 하나님을 만나고 돌아가시는 일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시간 하나님께 나가서 함께 기도할 때 우리 오늘 말씀을 통해 들은 것처럼 하나님 나의 삶의 주인이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나의 삶을 인도해 주십시오. 하나님의 은혜로 날 좀 덮어주십시오. 여러분, 여러분의 삶 가운데 정말로 어렵고 큰 문제들, 여러분이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있습니까? 우리가 삶의 주인이 된 그 삶 가운데는 계속해서 그렇게 감당하기 힘든 문제들, 내 수준에서 해결 안 되는 문제들이 있을 수밖에 없습니다. 그 문제를 여러분의 힘대로 그저 하나님의 도움을 조금 받아가면서 해결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내어드리고 하나님 이 문제 가운데도 하나님의 선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보여주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을 경험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고백하며 여러분의 모든 삶의 문제를 하나님께 올려드리며 기도하고 여러분의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게 되시길 바랍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우리 삶의 주인 되어주십시오. 하나님, 그저 내가 주인 된 삶 가운데 하나님을 이용하려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내가 정말로 내 삶 가운데 주인 되시고 나를 인도하시고 나에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내가 경험하기 원합니다. 주님 도와주시고 주님 함께 하시고